이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 말씀을 같이 저희들 나누려고 합니다. 슬픈 여자, 마음이 슬픈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 3장 1절,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치 않은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만연한 죄악으로 얘기를 아예 안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2절 후반부에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수종 들었던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들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왕을 구하는 큰 악을 더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고 제사장과 그들의 가문을 멸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때 한 여인의 기도, 한 여인의 슬픈 상한 심령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고귀한 사사이자 선지자요 시대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사무엘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저희들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는 이 한나, 저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이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출신의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엘가나의 와이프였다고 합니다. 엘가나는 아내가 두 명 있었다라고 오늘 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첫 번째 와이프였는지 두 번째 와이프였는지 모르지만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더불어서 분인나라는 다른 아내가 있었다라고 오늘 2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인나에게 아들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면 불임의 원인을 아마도 남편에게 찾을 수 있었겠지만 다른 와이프, 부인에게 자식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미뤄보면 이젠 불임의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한나가 불임이었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불임이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 3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한나의 불임이 꽤 오랜 시간, 꽤 수년을 넘는 시간 동안 지속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나는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신혼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1년, 2년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다만 매년 그것이 3년, 5년, 10년 지나가면서 그의 고통과 주변의 시선들과 당시 시대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에게 주어졌던 큰 그 꼬리표들을 한나가 늘 대했을 때 그 마음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10절, 11절,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6절, 7절 말씀에 그의 대적이었던 다른 아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하였다, 괴롭게 하였다, 자극했다, 화가 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도 역시 한나는 마음이 깊이 괴로워서 깊이 비통하여서 깊이 쓰디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멀리하고 울며 고통을 받을 정도로 한나의 고통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 상태와 심령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말씀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가지고 나온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토로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술에 취하였다 나무라는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여,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들에 의하면 나는 슬픈 영혼을 지닌 여자입니다. 나는 영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의 여종을 술에 취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나는 슬프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에 근심이 많은 여자이며 나에게는 원통함과 걱정과 슬픔과 짜증과 근심과 분노가 있습니다. 라고 한나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나의 자신의 고백을 자신의 마음 상태의 절규를 들으면서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바로 앞에 가면 짧은 네 장의 룻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유다의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겪어서 마지막에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과 베들레헴 땅을 떠났던 나오미,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그 땅에서 잃어버리고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에서 맞이했던 모압 땅의 두 며느리와 남게 됩니다. 자식과 남편이 죽고 기근을 피해 쫓아왔던 모압 땅에서 더 큰 재앙을 당하자 이제 이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들의 땅과 너희들의 신과 너희들의 가정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어찌 너희들에게 또 다른 남편,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만약 오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너희에게 준다 하여도 그것이 언제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오르바라는 한 며느리는 울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 돌아갔고 남아있던 저희들이 잘 아는 룻은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당신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며느리가, 그 고부가 다시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룻기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 많은 유다 자신의 성에, 베들레헴 땅에, 나오미의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이렇게 환영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희락,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대신 마라라고 불러다오. 쓰디슨, 괴로움이라고 불러다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나는 쓰디쓴, 괴로운, 박복한 여자다. 나옴이라 부름을 전혀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하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영혼이 괴롭고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격분과 애통과 슬픔과 분노와 짜증이 많은 여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이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하고 6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나의 불임의 가장 큰 원인이자 유일한 이유를 바로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서도 아니고 자궁이 약해서도 아니고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도 아니고 한나의 이 모든 불임의 가장 큰 이유,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수백 군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제, problem, 해결, solving,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기도와 상한 심령의 부르짖음이 있는 것. 문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해결하실 텐데 중간에 뭐가 있는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매달리는 것이 성경에 수천 번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나에게 자식을 사무엘과 더불어서 다섯을 더 주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데 그 다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너희들의 상한 심령으로 내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수백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입니다. 분인나가 자신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주변에 따가운 시선에 한나는 힘들었고 분명 괴로웠겠지만 오늘 기가 막힌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위해서 한나가 오늘 결단한 것 같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한나가 이제 번지수를 정확하게 찾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첫 해, 두 해, 3회, 4회 이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더라면 이제 한나가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누구에게 내가 나아가서 매달려야 하는지를 번지수를 찾고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2년간 피를 흘리면서 혈루병을 앓다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많은 것들을 허비했던 여인이 12년이 지나고 소문을 듣게 되어서 이제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믿고 나왔던 것처럼 번지수를 이제 비로소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무자함이 자신의 불임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건 몰랐지만 하나님 외에 자신에게 자식을 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내어달리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셨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고 신나게 돌아가고 끝나서 이제 가지고 마음껏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데 오늘 유독 한나는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대조해서 대비해서 여기 지금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안전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등딱 쓰고 배불렀다면 절대 절대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수년을 썩고 골마저 왔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괴롭고 슬퍼 격분하여서 드디어 안되겠다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겠다고 대성통곡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지금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야지 환난이 일어나야지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10명의 문둥이들을 보십시오.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전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그들인데 수많은 멸시를 당해가면서 제자들의 멸시를 심지어 예수님의 멸시를 받았던 이방 여인도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자신을 개로 멸시하는 주님 앞에서까지 모든 멸시와 모든 굴욕을 다 내어놓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 그것도 저 깊은 시골의 선지자 엘리사에게까지 아람 장군 왕의 다음 가는 장군이 그 엘리사를 찾아 먼 길을 오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땅으로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엘리사에 대한 그의 누군지 케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에게 나와서 수욕을 당하고 요단강에 7번 자신의 몸을 담그지도 않았을 터인데 괴롭고 격분하고 슬프고 영혼이 번민하고 죽을 맛이 되어야 이스라엘과 엘리사 그곳까지 나와서 그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옷을 벗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신 후에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일어난 한나가 무엇을 했는지 금방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10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였다라고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대부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기시하였던 서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슬픈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니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통곡하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평생 예수 믿으면서 통곡을 해보셨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어달리고 졸랐는지 성경은 오래 기도했다고 하며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입술만 동이고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그 모습을 본 오랫동안 지켜봤던 제사장조차도 술에 취하였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한나의 모습이 너무너무나도 기이하고 이상했음은 분명합니다. 여자가 한을 품고 슬픈 마음으로 아무에게도 들리고 싶지 않은 나의 깊은 비밀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데 입술은 움직이지만 내 마음과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가슴과 중심을 찢어가면서 오랜 어찌 보면 하룻밤을 꼬닥 세울 그런 기도를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즉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요정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그 얘기입니다. 날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땐 가련한 영혼인데 자기는 불쌍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땐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곤고하고 나는 박복한 여자이고 영혼이 괴로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한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문둥이들이 나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꼬라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Mercy, Mercy,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대뜸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약의 인물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매달린 강도였습니다. 평생 죄와 허물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십자가에까지 매달렸던 그 강도가 좌편에 매달린 자신의 동료의 강료를 나무라고 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써낸 쓰레기 같은 책들이 있는데 이 강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강도를 나무라면서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마땅한 보응을 받거든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학을 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배운 게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취하지 않고 수많은 말씀들을 멋대로 해석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틀렸다 하나님이 시대를 통해서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떠들어대는 그 많은 유식한 신학자들보다 강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마땅한 보응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왜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구원해 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낯짝이 있으면 가론유다처럼 자살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고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주님께 탄원하고 애원하는 게 뭡니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낯짝도 없지만 막판에 와 아무 한 것 없고 죄만 지었지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신학자들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전천년과 후천년과 죽은 이후에 우리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수많은 신학적인 의견들과 논쟁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는 오늘 여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들이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천천년이든 후천년이든 낙원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지금 안나가 세 번에 걸쳐서 Remember,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구역모임에서 기도합시다. 힘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무뎌져서 미지근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불쌍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하나는 이상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 11절 기도하시면서 두 번이나 자기를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주님의 종이자 주님의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살고 있는 2014년 저와 같은 목회자들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심지어는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외제 차들을 타고 다니고 수십억의 아파트에 살면서 제가 주의 종입니다 라는 코미디를 합니다. 그런 종이면 누구나 다 하고 싶습니다. 수십억을 받고 어마어마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부와 명예와 권세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수많은 수십 수만의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따르고 존경하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3000년 전에 무자하고 저주받았다고 이제 죽으면 누구도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고 늙어가는 그 모든 노후가 불안하기만 하고 자기 곁에 있는 또 다른 와이프를 통해서는 자식들이 번창하며 그 남편을 보면서도 처절한 절망을 느꼈던 그 여인이 종이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표현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뒤로 물러갈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다시 말해서 유일하게 당신이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이 접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물러갈 게 없고요 의지할 데도 없고요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난 아무 누구도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 슬픈 여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십시오. 11절 후반부에 보면 한나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길 원했던 것, 받길 소망했던 것, 이렇게까지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들을 달라는 겁니다. 유치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장황한 얘기를 펼쳐놓다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이겁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심지어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금하고 있는 서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거래하고 있습니다. 딜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면 주겠습니다. 나에게 만약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삭도를 내지 않고 나실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유치한 기도입니까? 근데 유치하든 유치하지 않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저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야곱 그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 역시 유치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복음화, 부흥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고 세월호나 9.11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고 두 번이나 자신이 치사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속여서 축복권을 빼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도망갔던 그 형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한 밤을 부르짖고 메어달리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치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하나는 유치한 거래를 하나님과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유치합니다. 우리 유치하잖아요. 어제 구역 예배 때 너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 하시면서 혀에 대한 말씀, 우리들이 하반기에 재직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전도사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 같이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제외할 것 없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얘기구나. 우리는 그렇게 유치합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저주하기가 일쑤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어대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는 부모조차 사랑하지도 않는 이기적인 인간들입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유치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유치하게 봅니다. 너도 유치하고 나도 유치한데 죄는 무엇인가? 유치한데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소소한 문제들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도 주님께 씨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침노하는 기도였습니다. 침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침노가 무엇이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침노, 사마리아 사람을 강도들이 만나서 거반 때려 죽게 하고 피를 흘린 걸 버려두고 그의 가방, 돈지갑을 빼서 도망갔던 것처럼 침노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뒤지게 반 죽도록 두들겨 패서 뺏어가는 게 침노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새치기에서 들어갑니다. 지금 새치기 하는데 무슨 체면, 무슨 원망, 무슨 비판이 문제입니까? 새치기에서라도 난 반드시 저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천국이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 술에 취했다고 의심을 하건 뭐라 하건 지금 그런 거 들릴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아야 기도하겠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마음을 받아서 대언합니다. 온몸이 이미 상한 상처투성이거늘 어찌하려고 너희들 이러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18절 말씀, 엘리야와의 오해가 풀려지고 난 직후 성경은 기가 막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와의 대화를 마치고 오해를 풀고 난 한나야, 그에게 18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는가, 다시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서원하고 통곡하여 기도하여 부르짖고 애걸하고 복권했던 한 여인의 유치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직 사무엘과 아이들을 잉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끝나고 가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얼굴에 다시는 수심과 근심과 슬픔이 사라졌다라는 이상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기도했던 것,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 이미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매일 새벽전에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맛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앞에는 산들이 넘어있지만, 여전히 나는 잉태하지 못했지만 내게 다시는 수색과 근심이 없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까? 아이를 받는 것보다 이것이 더 놀라운 기도의 평화입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삼촌이 자신을 책망하고 징계했을 때 기도에 대한 결단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할 터이고 이것을 마치고 나면 왕에게 나갈 터인데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이 무서워 부들부들 떨고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던 한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리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을 할 때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대로 그를 리멤벌 생각하셨고 한나가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기억하고 권념하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나가 아이를 갖고 등남하자 기가 막히고 무시무시하게 한나가 지독하리라는 예언인 것처럼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엘 하나님 사무 구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 아들이다. 어느 사람이 자식을 낳고 이름을 내가 구했다 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아들이다.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28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도 나를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갚고 젖을 떼기가 무섭게 성전에 올려 보내놓고 이 아이를 위해서 매년 세마포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젖만 떼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집에 데려다 놓고 평생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치겠습니다. 정말일까? 너무 귀한 아들이라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에이 그러지 않겠지. 괜히 좋으니까 저런 것이겠지. 예배도 안 나오고 성전에도 이제 안 올라오네. 아닙니다. 내가 젖만 떼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전에 바쳐놓고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세마포 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세마포 옷을 지어서 자신의 아이에게 가져다 줬다라고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내 아이가 보고 싶고 그의 모든 것들이 눈에 아련하고 선할 이때에 세마포 옷을 지어 만들면서 뭐라고 한나가 기도하고 무엇이라고 이 세마포 옷을 아들에게 갖다 줬습니까? 제사장이나 입을 법한 그 세마포 옷을 갖다 주면서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 아니더냐.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살지 않아야 되느냐. 너는 그들이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너는 그들이 꾸는 꿈을 꾸지 말고 너는 그들이 보는 걸 보지 말고 세마포 옷을 입고 나의 전에서 내가 기도하여 받은 아들이니 그렇게 살거라. 이 메시지가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여자입니다. 만약 한나가 신혼 직후에 아이를 가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이름은 사무엘이 먼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사무엘이 민족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고결한 믿음의 종으로 쓰임받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같이 나누길 원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한나처럼 부르짖지 못하는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 가지 결론을 제가 내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처럼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고난과 환난 역경이 없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많은 경우 삶의 어려움과 시련에 부딪혀서 고난의 난관을 통해 빚어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밀려오면 삶의 환난과 시련이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게 만들었지만 사람은 힘이 들 때 자신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 다다를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아무 의사도 아무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받게 될 때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던 직장에서 나를 쫓아내고 아무것도 나에게 남겨진 것들이 없을 때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고 생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때 새벽전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선지자 엘리사 앞에서 고백했던 한 과부의 고백을 주의해 드려야 합니다. 엘리사가 흉년에 와가지고 자기에게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달라 기도했을 때 요청했을 때 그 과부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지금 기름병에 있는 기름이 이만큼 있는데 이 남은 기름으로 내가 음식을 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달라고 하는데 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한 이거밖에 없다. 우리들 모두는 이러한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살지도 않습니다. 돈이 조금 없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이거 먹고 죽는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 저부터 아무도 없습니다. 창기들처럼 몸을 팔아본 적도 없습니다. 온몸이 문둥병에 걸려서 사회와 사람과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적도 없습니다. 그들과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상하고 미지근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져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이상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고난을 피하는 세대가 되었다. 고난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고난은 있지만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고난을 피해나가고 풀어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주위의 권유나 돈이나 연줄과 사람들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주어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얘기. 아기가 없으면 편안하게 살면 돈, 아이를 안 낳아서 출산율이 1도 안 내는데 뭐 하려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할 뿐더러 안 할 뿐더러 애가 안 생기면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뭐 하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까? 아이 출산 불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극도로 사랑하기에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빠져나갈 길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기는 커녕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들입니다. 아니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오늘 기원문은 시편 34편 18절을 저희들이 나누고 읽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곁에 계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영혼이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진 것처럼 부서지고 갈려진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다면 매주 구역에서 매주 주일 매주 듣고 읽고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벗은 것과 수치와 죄와 허물들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슬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혹 어려움과 역경으로 마음이 상하고 슬프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시는 한나처럼 그 얼굴에 수색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회복될 것이며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구한 것들까지도 모두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